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순항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2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살인과 고문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조상진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22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자, 이번 도발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3월에는 비교적 잠잠했는데요. 4월 들어서 다시 이제 그 도발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성격은 한 두세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올 1월부터 4월 22일까지 11번 정도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숫자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1월에는 5차례, 2월에는 2차례, 3월에는 1차례, 그리고 4월에는 3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미사일 종류별로 보면요. 순항미사일은 6번으로 가장 많았고요. 중거리 미사일 2번, 단거리 2번, 지대공 미사일 2번, 그리고 수중 드론과 관련된 도발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순항 미사일이 6번으로 가장 많이 그 발사를 했고요. 참고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장거리 미사일이죠. 이것은 한 번도 그 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제 미사일을 자주 쏘는 것은 역시 그 군사적, 기술적 이유와 함께 대외용 목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그 지난해 선언을 했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곳에서 그 쓸 수 있는 자신들이 그 전술 핵탄도 화산 30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이것을 그 실제로 이번에는 진짜 무기, 그러니까 초대형 방사포든 또는 미사일이든 이런 데 장착을 해서 쏘는 훈련을 이제 계속할 필요가 있고 자신들의 말이 이제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역시 그 애외용, 대남 대미용 메시지입니다. 올해는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북한으로서는 아마 그 적당한 그 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BM 같은 너무 그 위협적인 미사일 도발을 해서 미국의 여론이 들끓는 것은 나쁘지만 너무 조용한 것도 북한에겐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 정도의 도발,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걸 쏴서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다른 것은 러시아 수출 목적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은 지난해 여름부터 러시아에 이제 포탄을 수출했고요. 연말부터는 미사일을 수출했는데요. 부가가치,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걸로 치면은 미사일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갖고 있던 미사일 외에도 순항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러시아에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에 앞서서 이렇게 시험해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19일 순항 미사일 화살 1라 3형과 지대공 미사일 별지 1, 2형을 쐈는데 이것이 어떤 미사일들인지 전부 다 개량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번에는 조상진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북한은 전부 다 개량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그 조선중앙통신을 보면요. 이번 그 시험 발사를 통해서 신형 무기 체계들의 전술적인 성능과 또 운용 이런 그 여러 측면에서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히면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 앞서 그 지난 2월에도 순항미사일 그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 또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었는데 당시에는 그 미사일 총국이 이런 그 미사일들의 명칭이나 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들을 공개했고 또 명칭도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두 달여 사이에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그 미사일들의 성능을 보면 과거보다 좀 개선된 것이다라고 대체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그 개발 모델의 번호를 붙여왔던 북한의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발사된 그 화살 1, 라 3형은 기존 그 화살 1형의 개량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두 폭발력, 또 비행 거리, 조종력, 정확도 이런 것들을 향상시킨 중간 정도의 모델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별똥별의 북한 어죠 이 별지라는 미사일도 북한이 기존에 개발해왔던 지대공 미사일 그 번개 시리즈에서 기술적으로 좀 진화한 모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별지 역시 최근 그 수년 동안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공개해왔던 기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개발 중인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 북한은 22일 핵무기 관리 체계인 핵 방아쇠에 따라서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이핵 방아쇠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핵방아쇠는 그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관리 체계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끔 이제 TV나 영화를 보면은 핵무기를 발사하는 핵단추라는 것이 대통령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것이 그 핵무기 관리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핵단추라고 부르고 북한은 이것을 핵방아쇠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 핵무기 자체가 워낙 위험한 그런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그 관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핵보유국이다 이런 것을 공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지난해 9월 이후에 아마 그 핵방아쇠 일종의 그 핵무기 관리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 내용은 외부의 이제 무력 침공 이런 그 위기가 닥치면은 이제 핵무기를 쓴다 이런 거니까요. 위기가 닥치면 아마 경보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큰 위기다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어서 그 핵미사일로 이를 반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훈련을 했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는 아니고 지난해 3월에 한번 했고요. 이번이 그두 번째 훈련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북한이 이렇게 이제 가끔 보면은 핵방아쇠, 핵 단추, 핵무기 관리 체계 훈련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라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그 지난해 3월에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그 전술핵탄두 화산 31이 되는 것을 공개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그 소용화됐을 뿐더러 북한은 여러 곳 그러니까 미사일이든 잠수함이든 방사포든 이런 데쓸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북한의 그 기술적 수준을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면, 전술 핵탄두가 바로 화산 31인데요. 이런 무기가 있으면은 이것을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봐야 실제로 이 무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북한은 지금까지 그 화산 31, 핵탄두 사진은 공개했지만 이것을 아직 그 터트려 보거나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발사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전문가들이 북한이 뭔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북한 스스로도 이 무기가 작동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노동신문은 또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 핵탄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인지. 조상진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앞서 최원기 기자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이 전문가들의 평가는 갈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부 반응을 좀 보면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좀 과장됐다,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성준 그 한국 합참 공보실장에 따르면 북한이 아직 그 소형 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한국의 전문가들도 대체로 좀 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로서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위협을 하기 위한 정도의 그런 의도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좀 다르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북한의 현재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을 전제로 조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건데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성공을 주장한 지 1년이 지났고, 시간적으로도 기술 개발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그 기술적으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핵실험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견해들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북한이 한 직경 600mm 미만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에 충분히 탑재할 만한 크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두 북한의 그 이론적으로 북한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그동안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로서는 정확하게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을 알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 4대에서 각각 한 발씩 총 4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런 방식으로 방사포를 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것이 그 상당히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 그 초대형 방사포 훈련하고 그 다음 날입니다. 노동신문에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 초대형 방사포를 적재한 이동식 발사대 일종의 이게 다련장포입니다. 여러 개의 그 포신 있는 건데요. 이동식 발사대 네 대를 동원을 해서 각자 한 발씩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은 굉장히 멋있게 나오긴 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는 상당히 좀 이상한 그 발사 장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식 발사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신, 한 개당 그네 개의 그 방사포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훈련을 하려는 목표가 방사포 네 발을 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이동식 발사대를 동원을 해서 한 번에 네 발을 쫙 쏘면은 네 발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네 개의 발사대, 네 개의 이동식 발사대를 현장에다 갖다 놓고 각 포대에서 한 발씩만 쏜 겁니다. 그래서 네 발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특이한 현상인데, 전문가들은 아마 그 북한이 새로 만든 그 초대형 방사포가 만들긴 만들었으나, 한꺼번에 그네 발을 발사할 정도의 그 안정성, 정확성, 이런 것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네 개의 발사대를 갖다 놓고 각 포대에서 하나씩 쏜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는 지금은 확인이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조 기자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핵 반격 훈련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그핵 반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북한에 대해서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북한 핵 반격 훈련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이런 답을 내놨는데요. 우리는 그 북한의 주장을 포함해서 영내 안보 또 안정 문제에 관련해서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또 영내 잠재적인 갈등 또 이런 위협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역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서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도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진지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그 위협이 위험하고 또 심한 불안정을 초래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국제평화와 안보 또 국제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를 하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수록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이 높아질 뿐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여기서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된다. 이런 말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거된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뜻을 충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제 2, 3년 전 서부터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서 이제 핵 공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위협을 하자 그때부터 그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들으신 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해서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경우에 한미 동맹이 즉각적으로 그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런 점을 한국의 그 또 미국의 대통령 국방장관들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종말을 맞는 게 북한의 국가 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정권의 종말을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정권은 한 수뇌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그 권력을 쥔 김정은 위원장을 뜻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 북한이 핵으로 도발을 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할 것이다. 이런 것을 틀림없이 지금 경고를 하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이와 동시에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무슨 위협을 가할 때 주한미군 또는 미국에서 가끔 공개하는 것 하나가 참수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가 있고 참수훈련 장면을 공개하고 그러는데 참수훈련이라는 건 자체가 저희가 그 중동 사태 이런 데서 여러 번 봤지만 적 지도부를 수뇌부만 일반 민간인은 상관없이 수뇌부만 제거하는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제거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이 같은 참수부대를 가끔 보여서 경고를 보내는 것은 북한이 핵위협을 하고 실제로 핵을 사용할 경우 그야말로 수뇌부를 제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확증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4일 담화를 내고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는데요. 이번에 그 비난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4일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그 미국이 자신들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활동을 두고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 영내 뭐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틀에 박힌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거론하면서 미한 연합훈련에 맞서서 자신들은 압도적인 최강의 군사력을 비축하겠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또 미국을 믿고 북한의 무력 대응을 시도할 경우에는 즉시 괴멸될 것이다 뭐 이런 위협도 덧붙였는데 김 부부장이 이렇게 비난 담화를 낸 것은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이 좀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서 북핵 대응 차원의 연합훈련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데 대한 뭐 경계심이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현재 외교가 한반도 지금 상황에서 외교가 좀 사라진 상태인데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핵 보유 과시에 그치지 않고 핵 사용을 실제로 위협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에게 우리를 자극하지 말라 이런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도 핵훈련을 한다는 것인데, 김여정 부부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의 골자는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도 거기에 대응해서 핵훈련을 한다 이것인데, 이것은 뭐 쉽게 말씀드렸으면 사실관계, 선후관계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고 또 이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북한이 먼저 핵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핵보유 선언을 하고 한국과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그 북한이 그 ICBM을 포함해서 65발의 미사일을 쐈고요. 2023년에는 31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도발, 위협 이런 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지,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미국과 한국이 훈련을 강화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그렇게 자신들의 안보, 평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면 한국과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서 다 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안보 문제, 평화 문제, 핵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얘기를 하자. 그리고 미국은 공개적으로 지난 3년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그때 북한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때문에 이런 위협 훈련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이런 해보는 시각이 많고요. 그런 이유로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는 거의 그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한국의 주둔한 미국 공군이 70군인데, 이 70군도 여기에 관련 입장을 밝혔네요.
네, 주한미 70군이 북한 비난 담화에 대한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한 연합훈련이 전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고 또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도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한 연합훈련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한 것인데요. 주한미 70군은 이번 훈련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연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협이나 또 한반도 내 상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던 훈련을 우리는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을 위협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어서 미국 국방부도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 비난에 대해서 뭐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다만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이나 또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 또 영내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를 미국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담화를 내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괴뢰, 군부, 깡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또 그런 식의 뭐 극단적인 표현은 뭐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것이 뭐 작지만 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그리고 최근에 한몇 개월 동안 나온 북한의 담화나 성명 이런 것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천박한 그런 표현, 단어 이런 걸 써가면서 비난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괴뢰, 깡패 뭐 이런 표현도 많고요. 그런 네. 표현이 많은데 미국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미국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뭐 욕 같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표현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만 해도 북한이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대통령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해서 모종의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하하는 그 나쁜 표현을 쓰면은 이것은 북한에게 또 나중에 미국과 협상하는데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욕을 퍼붓고 미국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미 국무부가 펴낸 연례 인권보고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무부는 24일 인권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비참한 인권유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보고서가 나온 배경과 그 구성을 좀 최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한국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서만 인권보고서를 낸 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것은 네.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 국무부는 그 1961년에 대외원조법 또 여러 그 관련 법률이 있어서 그것이 아예 그 국무부가 해야 되는 그 법적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국 뭐 북한, 한국, 중국, 뭐 이란 등 전 세계 한 200여 개 국가와 그 영토를 대상으로 해서 인권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야말로 한 200여 책으로 묶여진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인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은 이미 그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각국이 보장해야 될 인권의 내용 이것을 쭉 열거하면서 이 내용에 따라서 각국이 어떤 그 보장을 하고 있고 문제는 무엇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시민선언에 보장된 그 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 인권, 자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개인의 그 신체의 자유, 또 정치적 이동의 자유, 또 공정한 재판,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렇게 한 6가지 내지 7가지 큰 항목에 대해서 각국별 인권 상황을 조목조목 다루고 있는 것이 인권보고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상황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제한된 국가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 기준에 비춰봤을 때 매우 제한된 그런 자유와 권리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권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최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 시민적 권리 또 정치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제한이 있는데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 이런 것들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거나 또 박탈된 상태라는 것이 현재 평가입니다. 의료, 교육 이런 것들 생활 최저 수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계급 차별도 심각하고 또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의 그 권리,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낮고 또 차별도 심하다는 것이 평가에 들어가 있고요. 또 북한 주민들이 역시 뭐 선거를 통해서 뭐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역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자유나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하는 데 또 이용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개 처형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그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해 8월 북한의 그 양강도 해산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다 이렇게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양강도 해산에 있는 그 비행장에서 사람들 한 현지 주민 한 2만여 명을 모아놓고 남성 7명, 여성 2명을 공개 총살했다 이런 내용이 실렸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그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도 방송이 됐고요. 또 일본 언론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번 보고서에도 실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사람들이 총살을 당한 죄목인데요. 북한 당시 그 이 보고서 또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그 북한의 그 국가 소속인 소 황소 얘기입니다. 이 소를 잡아먹었다 이런 이유로 이것을 총살했다는 것인데 전 세계 어딜 봐도 소를 도축을 해서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해서 총살을 했다, 사형에 처했다 이런 것은 참 굉장히 드문 일이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아마 그런 뜻에서 아마 보고서에 올린 것 같고요. 또 요번 경우는 자세한 사례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도 보면 공개총살이 없었다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탈북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매년 한 10명 정도를 공개총살했다, 공개처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심각한 그 경제난 그리고 노동당의 경제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이 북한 정부가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정치범죄로 간주한다라고 하면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어떤 불만도 표출할 수가 없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거나 총살당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또 탈북을 시도하거나 탈북한 가족들과 접촉하는 행위 또는 뭐 김일성 아니면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또 김 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정치 범죄의 범죄에 묶어서 처벌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입중 국경 봉쇄 이후에 중국 수용소에는 수천 명의 탈북민들이 갇혀 있다고 하는데요. 뭐 놀라운 현상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VOA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2010년 그 1월부터 북한이 그 코로나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그 사람들이 그 북중을 오가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 갇힌 탈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또는 자유를 찾아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야말로 뭐 쌀이든 강냉이든 이런 것을 사서 또 돈을 벌어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북중 국경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3년간 그야말로 고국에 돌아가질 못하고 중국을 떠돌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수용소에 잡힌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3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상당히 불어나서 거의 뭐 작게는 뭐 한 2천 명, 많게는 뭐 몇천 명이 중국의 그 수용소에 잡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가을부터 봉쇄가 다 풀린 건 아니고 조금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500명 정도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강제 송환됐다 아, 이런 보도가 있는데 아마 강제 송환된 사람은 북한에서 상당히 그 조사를 받느라고 고문 또는 뭐 정치범 수용소로 간 사람도 있고요. 아, 그래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또 중국에 있는 사람은 중국에 있는 아, 그 자체로도 아,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현대 문명 국가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언론 자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북한의 뭐 언론 자유 수준은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비단 뭐 이번 보고서뿐만 아니라 앞서 그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것들이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만 보더라도 북한은 4년 연속으로 180개 나라 중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완전하게 정보 통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모든 언론 매체에 대해서 노동당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언론인들은 정부의 허락 없이 기사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하면 뭐 구금, 고문, 뭐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일례로 북한 당국이 내국인뿐 아니라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 기자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촬영한 혐의로 미국인 기자를 체포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석방됐지만 뭐 북한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고 또 북한 당국이 뭐 북한 주민들이 해외 방송 저희 VOA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또 북한 당국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이 정보를 그 유출한 혐의로 당 고위 관리들을 처형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 언론 자유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이 북한의 윤정호 대외 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한다는데 좀 특이합니다. 이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윤정호 대외 경제상이 이란을 방문했는데요. 앞서서 그 윤정호 경제상은 지난 3월에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윤정호 경제상의 이번 그 이란 방문을 두고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 러시아, 이란을 연결하는 일종의 그 삼각협력을 다지려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 그 경제상이 그 단장으로 간 것을 봐서 이란으로부터 석유 이런 것을 또 수입을 하고 또 북한과 이란 간의 미사일 또 핵과 관련된 어떤 그 모종의 군사적 협력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소식 그리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의 북한 내용 그리고 북한이 이란의 대표단을 보낸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조상진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2024년 4월에 주목할 만한 이달의 여성 뉴스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 전미 여자 프로농구 드래프트 그리고 여자 재소자들입니다. 지난 15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 2024 전미 여자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이 신인 드래프트는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열리는데요. 전미 여자 프로 농구 WNBA 팀들이 대학과 프로 여성 농구들 선수 가운데 새로운 선수를 선택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WNBA 드래프트에서 프로 여자 농구팀들이 선수를 고르는 순서가 있는데요. 지난 두 시즌 동안의 누적 기록이 가장 낮은 팀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방식과 각 팀이 선호하는 숫자를 합산한 수를 추첨하는 방식을 종합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해도 1위로 선수를 고른 팀은 인디애나 피버였습니다. 여자 대학 농구 역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한 주역과 행사의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한 연방 여자 교도소에서 여자 재소자들이 성폭행을 당해서 교도소 간수들이 줄줄이 체포됐었는데요. 해당 연방 교도소가 폐쇄 직전입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15일에 열렸었죠. WNBA 드래프트.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 팬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올해 이 전미 대학 체육협회 NCAA 여자 농구 경기 열기 정말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 드래프트 행사 자체도 그래서 미 주류 언론의 관심을 받았죠.
이 드래프트가 4월에 열렸는데 네. 입장권이 한 달 전에 이미 매진이 됐습니다. 네. 이변인데요.
네.
ESPN의 독점 계약으로 이게 중계가 됐습니다.
네. 자, 그날의 주인공들을 알아보죠. 과연 어떤 선수가 어느 무대에서 뛰게 될지 궁금하시죠? 알아보죠.
네. 미국에서 이 선수가 지금 제일 핫합니다.
네.
모두 예상대로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
네.
2024 WNBA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선택됐습니다.
네.
클라크 선수를 선택한 팀은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인디애나 피버 팀이었습니다.
네. 자, 미 여자 대학 농구의 역사에서 위대한 선수로 남을 케이틀린 클라크. 뭐 득점 능력, 어시스트 능력 두루두루 갖췄죠.
네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보죠.
예.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네.
22살이고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키가 183cm, 몸무게가 70kg 체격입니다.
네.
백인 여성이고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호크아이즈 팀 선수로 뛰었습니다.
네.
자, 클라크 선수 올해를 포함해서 최고의 남녀 대학 농구 선수에게 해마다 수여하는 상입니다. 네이스미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이 상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요.
네.
NCAA 농구의 역대 최고 득점자로 4개 시즌 연속으로 득점과 어시스트 부문에서 1위였습니다.
네.
한 경기에서 40점 득점을 낸 경기가 4번이나 있었는데요.
네.
총 548개의 3점 슛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 선수를 보려고 경기를 본 미국인 많았죠?
그럼요.
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게임콕스와 아이오와 대학교의 호크아이즈의 최종 결승전 경기를 ESPN 또 ABC 방송이 생중계를 했는데요.
네.
평균 시청자 수가 약 1,870만 명. 최고 시청 인구는 2,4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 농구 여자부 결승전 경기 시청자 수가 남자부 경기를 앞지르는 이변도 만들었는데요.
네.
이 남자부 결승전은 TBS 그리고 TNT를 통틀어서 평균 1,482만 명의 시청 인구였습니다.
네. 자, 클라크 선수가 공식적으로 인디애나 피버 팀에 합류하면서 와, 인디애나 피버 팀 그야말로 피버 열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피버 팀은요. 대학 농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3점 슈팅 선수 두 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클라크 선수와 함께 2018년 드래프트에서 두 번째로 선발된 켈시 미첼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대학 농구 선수 시절에 오하이오주에서 497개의 3점 슛을 쏘았었습니다.
네.
자, ESPN은 인디애나 팀이 2016년 이후 WNBA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클라크 선수를 영입해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고요.
네.
팀과 커뮤니티 모두 클라크 선수가 그 영향을 끼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케이틀린 이펙트, 케이틀린 효과라는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자, 인디애나 피버 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네.
케이틀린 클라크 상품 페이지 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10여 가지의 상품이 이미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네. 클라크 선수의 등번호가 22번입니다. 네. 혹은 뭐 클라크 이펙트, 클라크 효과라는 문구가 쓰인 모자, 티셔츠가 진열창에 탁 올라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달 3일부터 달라스 윙스와 인디애나 피버 경기가 열리는데요.
네.
이 티켓이 지금 가장 싼 티켓이 거의 $200달러고요.
네.
워싱턴 미스틱스와 미네소타 링스 경기 티켓 가격은 $40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비교가 됩니다.
그러네요.
인디애나 피버팀뿐만 아닙니다. 인디애나주 전체가 클라크 선수 영입에 아주 들뜬 분위기인데요. 에리 콜컴 인디애나 주지사 경제개발 문제 때문에 브라질 상파울루로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정 중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케이틀린. 지금 내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미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680만 명의 인디애나 농구 팬들을 대표해서 인디애나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인디애나. 환환한 합창의 목소리를 더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클라크 선수의 대답도 아주 대단합니다.
네.
인디애나주가 농구를 대표하는 주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네.
농구 경기 티켓 판매가 지금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기에 인디애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한 겁니다.
말도 잘해요. 자, 클라크 선수 얘기만 정말 숨가쁘게 해드렸는데
네.
뭐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주요 언론 또 대중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지만요. 올해 드래프트에서 프로구단에 영입된 선수들 뭐 다들 뛰어난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ESPN은 최고의 선수를 영입한 팀이 피버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올해 선수들 면모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는데요.
네.
자, 이날 4월 15일 드래프트 행사에 클라크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로스앤젤레스 스파크스가 캐머런 브링크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자, 브링크 선수. 아까 말씀드린 그 네이스미스 상입니다. 거기서 디펜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올해 수비수 수상자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키가 195cm고요. 장신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3순위로 선정된 카밀라 카도조 선수. 이번 달 초에 파이널 4 준결승 경기에서 모스트 아웃스탠딩 플레이어. 가장 뛰어난 선수로 선정된 204cm의 장신 선수입니다.
네.
올해 여자부 결승전에서 승리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뛰었고요.
네.
워낙 큰 키에 골 및 장악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이고 또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네.
카도조 선수는 시카고 스카이 팀이 영입을 했습니다.
와.
시카고 스카이 팀이 지난해 가장 뛰어난 선수 모스트 아웃스탠딩 플레이어 상을 받았고 지난해 또 우승팀이었던 LSU의 엔젤 리스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그 지배적인 리바운드 듀오를 갖출 것으로 보이고요. ESPN은 이 두 선수의 영입으로 시카고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날 선수들이 입고 나온 의상도 참 화려했는데요. 따로 전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이죠. 자, 2024 WNBA 일정 5월 14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리그의 12개 팀이 40회 정규 시즌 경기를 치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바뀌는데요. 간수들에 의해서 재소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일 때문에 교도관, 교도소장 뭐 이렇게 간수들 여럿이 체포됐던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예 문을 닫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21년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수감자에 대한 만연한 성적 학대가 폭로됐었습니다. 그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 이 연방교도소를 폐쇄한다고 연방교정국장이 15일 밝혔습니다.
네. 해당 교도소가 어딘가요?
예. 더블린 연방교도소입니다. 아, 미국 내 여성 전용 연방교도소가 6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재 이곳에는 600여 명의 수감자가 있는데요. 2022년 2월에 총수감자 750명보다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콜레트 피터스 교정국장 AB통신에 강간클럽으로 알려진 여성교도소를 폐쇄한다면서 교도소가 문화, 채용과 유지, 노후한 기반시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원의 범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조처를 시행하고 엄청난 지원을 제공했지만 여전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최선의 조치로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도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간략하게 좀 알아볼까요?
예, 수감자들이 교도관과 교도소장으로부터 만연한 성적 학대를 당했고 이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위협을 받거나 처벌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충격적인 건 몇몇 간수들이 일명 강간클럽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수감자들을 성희롱, 성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AP통신은 수감자들로부터 연방교도소 내부 문서, 진술 및 녹음을 입수하고 현직 및 전직 교도소 직원과 수감자들을 인터뷰했고요.
네.
이 더블린 교도소 직원이 관련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법원 기록을 검토했었습니다.
네. 피해를 입은 수감자, 여성 재소자들이 얼마나 됐나요?
그 수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2022년 조사 당시 기준으로 4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LA타임즈 신문에 따르면 2020년에는 미국의 122개 교도소 15만 3천 명 수감자 가운데 재소자에 대한 교도관의 성적 학대를 폭로하는 진정서가 420여 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서 4건만 입증이 됐고요. 290여 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 문제로 새롭게 부임한 타헤샤 주시노 소장은 성적 학대와 성희롱에 대한 교도소의 무관용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이 법무부 감찰관과 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신호 소장은 지금 은퇴를 한 상태입니다.
네. 뭐 이런 조사를 시행하고 또 지원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뭐 문을 닫기로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블린의 문제를 막으려는 많은 시도는 수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된 학대, 또 잘못된 관리 행태가 밝혀진 이후 이루어졌던 만큼 상처가 골물대로 골문 후기 때문에 치료가 더 이상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을 닫게 되면은 이 더블린 교도소에 600여 명의 여성 재소자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수감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이 더블린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성적 학대에 시달릴 뿐 아니라 그 위험한 건강에 해로운 곰팡이나 성면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 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수감자들은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들은 다른 시설로 이송될 것이라고 이 피터스 교정국장이 밝혔는데요. 직원들도 일자리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조처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수감자들이 보통 거주했던 지역과 가까운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그만큼 다른 곳으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네.
또 요구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만 이동시키는 것은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여성 전용 교도소 내 시스템과 인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여성 수감자를 위한 어떤 특별한 보호 조처가 이뤄지고 있겠죠?
예. 최소한 임신한 수감자를 위한 조처는 여러 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전미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임신한 수감자 관련 법 시행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14개 주에서 수감 중인 임산부의 치료와 관련된 법안을 도입하고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미시시피주는 수감된 임산부에게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음식을 추가로 제공하고 보충제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고요. 버지니아주에서는 산후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아칸소,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메릴랜드 등 최소 6개 주에서도 임신 또는 산후 여성에 대한 제한적 수용 또는 독방 감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well, W-E-L-L, well.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well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여지는 품사와 상황에 따라 전달하는 의미도 매우 다양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Well, well, well. Have I got a fun fact for you?
Well, well, well. 세 번 well을 말했습니다. 자, 자,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재밌는 걸 마련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well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자,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별 해석이 필요 없지만 지금 어떤 말을 하려 한다는 상황을 well이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하면서 알리고 있는 것이죠.
Well, well, well. Have I got a fun fact for you?
영어는 현재 17만 개 이상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The English language has more than 170,000 words in current use.
The English language has more than 170,000 words in current use.
단어 well은 가장 자주 쓰이는 100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The word well is one of the 100 most used.
The word well is one of the 100 most used.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단어를 하루 10번에서 15번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I'm not surprised. I probably use the word well 10 to 15 times a day.
I'm not surprised. I probably use the word well 10 to 15 times a day.
여기서 well은 글쎄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를 할 때 하고자 하는 답이 생각이 금방 나지 않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well 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ell 이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지금 나는 생각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I'm not surprised. I probably use the word, well, 10 to 15 times a day.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well 대신 이런 표현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well이 낫다는 거죠.
I'm not surprised. I probably use the word, well, 10 to 15 times a day.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단어를 하루 10번에서 15번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단어 well은 부사와 형용사, 명사, 감탄사 등 쓰여지는 품사도 다양합니다. 부사로 쓰여지면 잘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He did well in that game.
그는 경기에서 잘했어요. 형용사로 쓰여지면 건강한이란 뜻이 됩니다.
He hasn't been very well lately.
그는 요즘 몸이 매우 좋지 않아요.
He hasn't been very well lately.
그는 요즘 건강하지 않아요.
He hasn't been very well lately.
명사로 쓰여지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감탄사로도 자주 쓰입니다. 감탄사로 쓰일 때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참 저런 글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I missed the bus. Now I'm definitely going to be late.
Well, I told you that the bus comes at 8 a.m. sharp every morning.
내가 버스를 놓쳤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이제 나는 틀림없이 늦을 거예요. 참, 내가 버스는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온다고 했잖아요. 이 대화에서는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이 첫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 사전 정보를 줬는데 버스를 놓친 것에 못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억양을 통해서 Well, I told you. 억양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아이고 저런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I can't believe I missed the bus. Now I'm definitely going to be late.
Well, I told you that the bus comes at 8 a.m. sharp every morn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BOA 매일 영어 오늘은 well W-E-L-L, well,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well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봤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b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헬스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헬스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헬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